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늘 보는 바로는 돈을 자주 이따금씩 부정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만큼 돈에는 힘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현혹시키고 실제로 그 돈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우리가 참 심심치 않게 안타깝지만 그렇게 자주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분리시킬 수 없는 이 돈, 그리고 이 돈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돈을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참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인가? 참 애매모호하면서도 어떻게든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31절에서 34절까지였지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부분은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많지만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는 물질이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물질이 있는 자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이것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19절에서 21절까지는 제자가, 지금 이 부분이 산상수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르침의 대상은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가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제자가 그렇게 돈과 재물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보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재물이 많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재물이 많으신 분. 네, 일단은 없으신데. 자, 그러면 그 다음 파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물이 많으신 분은 이 파트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재물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쌓아두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자연과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질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연에 의해서 그 돈은, 그 물질과 재물은 훼손될 수 있고 타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갈취당할 수 있는 게 땅에 쌓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뭐 누군가는 투자를 잘하고 누군가는 보관을 잘해서 이것을 꽁꽁 싸매고 또 어떻게든 두 배로 불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땅에 쌓아두는 한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면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안전한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 우리가 하늘에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금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 개념이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를 사실은 참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21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사람의 내적 중심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사람의 재물과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적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재물을 어디에 쓰는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점검해보면 나의 중심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크게 생각하면 나아가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고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의 효용성이 성함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죠. 여기서는 이제 성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제 성경체는 각주로 달려있어서 순전함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성경책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성함 혹은 건강함, 순전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나누어지지 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어지진 않은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누어지지 않은 충성심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것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관대한입니다. 관대한.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관대함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옹졸하게 그저 나만 위해서 혹은 나에게 속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반대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이 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정보를 해석을 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관이 눈이라고 생각했죠. 그 눈이 예수님은 이렇게 건강한 상태, 성한 상태, 순전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이어서 재물의 원칙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시죠.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물은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재물이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물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그 재물을 쫓아가며 얘를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거기서 생겨난 결과가 바로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경쟁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재물은요,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저 땅에 축적하는 것을 집중하면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자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재물을 나에게 왜 주신 것일까?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파트입니다. 이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25절에서 34절까지는 제자에게 물질이 없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조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물질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또 쑥스러워서 혹은 이번에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손을 안 드셨으니까 대부분에 속하신 분이 요 위에 속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작고 사소한 것,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이끌어내 주십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법은 당시에 랍비들이 자주 설득하고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말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작은 새와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그 작은 새와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훨씬 그것보다도 크고 훨씬 그것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공중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말이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인식을 했죠. 근데 이때 표현된 동사 볼까요?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 이거 뭐 할 때 쓰는 동사입니까? 주로 농사할 때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물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를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쓰고 있죠. 그것은 인간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그것을 노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서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작은 새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28절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저는 이제 길쌈도 아니한다는 표현을 잘 몰랐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천을 만들기 위하여 실을 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전에 실을 꼬아내는 작업이 길쌈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고 길쌈하는 그 실을 만들고 천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것을 획득할 수 있지만 저 길에 있는 백합화는 하나님이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솔로몬 그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재물이 많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왕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진 옷으로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다는 겁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자녀들을 과연 방치하시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반드시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자, 물질적 필요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는데 모든 관심을 빼앗긴 자, 이를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민족적 차원에서의 이제 유대인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아닌 자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그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급해 주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그 물질 자체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지요. 또 그들은 그 물질이 풍족할 때에 안정감을 누리고 물질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쌓아두고자 모아뒀다가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어떠한가? 제자들은 그러한 걱정과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형편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형편을 반드시 채우리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쌓아두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없을 때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물질적 필요로 인한 걱정 대신에 이제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의 목표를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최우선적인 추구 대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 의겠지요. 통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악을 행하지 않고 의에 이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죠. 즉 지금 제물로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나의 만족을 채워줄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구해진 뜻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면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자, 이때 더하시리라 라는 동사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어렵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문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글 문법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드러나는데 원어로 읽어보면 아, 이 더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받는 사람이 뭔가 수고를 해서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없는 그 사람이지만 그 관계 속에서 선물로 하시는 그것들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채워진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3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제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다른 일 안 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낙천주의와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피동적이거나 나태한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세상 가운데에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제자의 삶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고해야겠지요. 이것이 마땅히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제자들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4절에서도 이래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절대로 평평대로 순탄하게 다 잘되고 투자한 대로 다 얻어지고 다 성공하고 다 부자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감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통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 해결책까지도 우리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을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 후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장 8절은 하반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이 고백은, 이 기도는 재물이 많아져서 생기는 그 우상 숭배를 경계함과 동시에 재물이 없어서 지을 수 있는 그 죄들을 지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재물을 달라고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제자된 모습으로서 재물을 바라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우리 자본주의 살아가면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것인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부를 축적하면 반드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에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죄를 지을까 참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와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재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돈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이 돈과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은 돈을 쫓기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많고 혹은 돈이 없어서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를 허락하여 주사 교만하지도 않게,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게 하나님 가운데에서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